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가 첫째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대로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첫 발걸음을 하게 된 유럽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개척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굉장히 낯선 곳이었지만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었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특별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요.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13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분명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고 했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쁨을 말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의 상황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뿐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고난 없이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꽃 피우는 기쁨이며 험한 십자가 붙들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영원하고 참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이 글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편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이해를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편지를 작성할 때 항상 처음에 쓰는 내용이 인사말 혹은 안부의 말을 먼저 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도 언제나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인사말이라고 하면은 형식적이기 쉽지만 이 바울의 인사말에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어떤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읽도록 쓰여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여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2차 전도여행 중에서 본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밟은 땅이 바로 빌립보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빌립보는 로마가 점령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상업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특별히 이 지역에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를 시켜서 어떠한 침략에도 빠르게 대응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또 주변국의 수많은 상인들까지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머무르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귀족도 있었겠고요. 비천한 노예 출신도 있었겠고 로마 시민권자인 군인들도 다수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귀족과 노예는 함께 묶일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연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도로 불릴 자격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함께할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원수된 자들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자격 없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 당연해지게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 되고 연합하는 데서 얻는 그 신앙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기쁨과 감사와 간증도 함께 쌓여야 하는데 사역을 열심히 섬기셔도 점점 지칠 뿐이고 또 순환해서 나누고 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도 어느샌가 눈물이 말라버리고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기도하는데도 집중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예수 사이에 양다리를 놓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의 신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시민권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성공, 물질, 그 어떠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의 유일한 명함이 되며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예수가 아니고서는 나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다시 예배의 감격과 그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두 글자에 다시 우리의 영적 심장이 뛰게 되며 말씀을 통해서 감격과 새로운 결단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는 다른 누군가를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정체성과 영적 위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벗어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겠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구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것은요, 황제의 판결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물러설 곳이 없는 절망의 시간 속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바울이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고백하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흔히 하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는 일들을 일회성으로 그냥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품고 지속적으로 떠올리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놓듯이 각인시키고 그것을 보며 상기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고 계속해서 되새기고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들을 상기시키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기억이 바울로 하여금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였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도 있는 그런 침묵과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동역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한 일에 아주 긴밀하게 동역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도 선교원금과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지원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5절에 기록된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동역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라면 상황에 따라 관계들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떠나져 있으면 마음도 식게 되죠. 멀리 떠나버린 바울과의 관계가 식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맺어진 이 동역의 관계,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관계는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재정적으로 힘들 때에도 그 초대교회의 핍박에 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향한 중보와 동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니까 누구도 믿지 말라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나름의 대비를 갖추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동역하고 함께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만 결코 우리가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나 또한 다른 지체들을 도우며 살도록, 그렇게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역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학과 의료기술이 이토록 발전해서 지금까지의 시대보다도 오늘날의 시대가 이렇게 살기 좋은 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울증과 마음의 질병은 점점 늘어져만 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불어 살도록, 동역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창조하셨는데 남은 어떻든 혼자 살려 하니까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나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연약함과 상처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각자는 온전치 못하지만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함께 나눠지고 이 고난이 가득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게 하심으로써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역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주님, 저는 저 사람만큼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마음에 부담을 주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체, 감당할 수 없는 지체, 아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지체가 꼭 우리 주변에 한 사람씩 혹은 두 사람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역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누군가일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사람을 결코 잘라내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거절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외면치 아니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거절하고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마음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덮어주고 참아주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성도의 교제와 연합과 동역을 통하여서 상황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와 결단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